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앞부분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대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제 내러티브 중에 네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을 쭉 넘어가시면 이제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러티브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는 광풍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거라사 광인 사건, 세 번째는 어제까지 보았던 야이와 혈루증 걸린 여자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는데 오늘부터 보는 본문은 하나의 사건 혹은 하나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 개의 내용들이 쭉 하나의 단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오병이어 사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상세하게 풀어서 쭉 설명들을 해놓은 거예요. 어제까지 보았던 야이로와 혈루증 여자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야이로, 혈루증 여자, 다시 야이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부터 보는 본문 내용도 오병이어도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 앞부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들이 전개되는지 상황에 대한 장면 설명이에요. 사실은 한 줄로 쓰고 넘어가도 되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이 본문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세례요한의 죽음이 나오고 다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성이 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다음 주쯤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일단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나셨는가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죠.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래서 고향에 가셨고요.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거는 다른 여러 지역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가보나움에서도 이렇게 하셨고요. 제자 부르실 때도 이렇게 하셨고요. 또 다른 여러 곳들에서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들어가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반응을 어떻게 보였느냐? 2절 뒤에 보시면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총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들이 보였던 반응이 어떤 것이냐면 3절 끝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 배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배척할 때 했던 표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형제들이 또 누이들이 지금 여기에 우리 함께 있지 않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배척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배척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혈통 때문인 거죠. 근데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군가를 표현할 때에 아버지를 통해서 표현하죠. 아버지는 누구, 할아버지는 누구, 그 위는 누구 이렇게 하는데 설령 이 어머니가 나오더라도 아버지가 빠지는 경우는 없는데 여기에서는 유독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자, 이거 굉장히 독특해서 여기만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멸시하는 표현일까요? 참 비와기에도 이런 점은 참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만 하나 등장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게 높이는 표현이 아니고 하찮게 여기는 그까짓 거 뭐 지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놓고 보면 혈통을 놓고 보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돼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한 겁니다.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다. 좋지 않게 바라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표현하면서 배척했냐면 두 번째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표현합니다. 목수.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직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좋은 직업일까요? 나쁜 직업일까요? 이야, 목수식이나 되시는 분이신데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지가지고 목수일이나 하는 녀석이 이런 뜻이었을까요? 뭐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수는 그 당시에도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사실 오늘날에도 막 높임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어디나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밖에 나가서 험한 들판에서 일하는, 야외에서 일하는,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직업은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죠. 그래서 노동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노동이 아무리 신성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별로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거였어요. 또 뭐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왜 목수라고 이렇게 일컬어졌을까? 언제부터 목수 일을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추정하냐면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는 과부로 살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느라 예수님께서 청소년 시기 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뼈빠지게 일하고 살았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배워서 그래서 그것을 일해서 먹고 살았을 것이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일하는 거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배웠을 것이다. 저도 참 저희 아버지만큼 일을 잘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아버지께서 열심히 막 일하는 걸 보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뭘 하면 이렇게 눈동냥으로 배운 걸 가지고 일을 합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페인트칠을 하거나 나사를 받거나 못질을 하거나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가 제일 잘할 겁니다. 제가 안 하면 성도들을 안 시키면 성도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시키고 쳐다보는 것 뿐이지 예전에는 그랬어요.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나사를 이렇게 받고 있으면 공대 출신 성도들이 둘러서가지고 쳐다보면서 야 나사를 저렇게 돌리는 거구나. 이게 보고 배운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냥 목회자로 살면서 책 보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 애들은 또 나사 잘 못 돌립니다. 할 줄 아는 거는 책상에 앉아 있는 거. 예수님이 목수라고 이렇게 지칭되었던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또 이런 뜻도 가고 있어요. 본문은 그렇게 설명을 안 했지만 상세하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가난한 집안 자식인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서 혼자 벌어먹고 살아했던 그런 가난한 집안의 자식. 결국 예수님을 지금 마리아의 아들 목수에 불과한 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참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이렇죠. 근데 왜 이게 이런 대접을 받는 거 이렇게 배척당하는 것이 우리가 분통이 터지냐면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족으로 태어나서 남부럽 것도 없는 부잣집의 자녀로 그렇게 성장했는데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녔다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나 배척을 당했다 그러면 그렇게 억울할 일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 어머니가 별 볼 일 없습니다.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집안이 가난합니다. 예수님 직업이 별로 하찮게 여겨도 그만인 누가 무시하고 멸시를 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그냥 직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팩트거든요.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나중에요. 제자들이 사역할 때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제자들 바라보면서 지가지게 뭐 배운 게 있어. 가문이 좋기를 해. 지가지고 해봤자 바다 나가서 그냥 그물 던져서 물고기나 잡아먹던 놈들 그런 녀석들이 떠들어대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고 집안이 좋거든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건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려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더니만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저를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못 배운 사람, 사업하다 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다. 목사는 그런 사람이 하는 거지 네 주변에 제대로 배우거나 집안 좋은 놈 중에 목사는 놈이 어떤 놈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어때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좀 좋은 가문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부잣집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목회자도 되고 전도자도 되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곤 하죠. 쓸데없는 마음인데 사실은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배척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를 부정하고 다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우리 식으로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서울 법대를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런 배척을 그래도 좀 덜 받을 테니까 그래야 되는 건가요? 참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쓰라린 그런 현실입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어떠하셨느냐?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존경받지 못하고 심지어 박해받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곤 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당신은 새롭게 보입니다. 이렇게 높여주고 존경하고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도리어 박해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는 그런 현실일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다 지나왔지만 본문에서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멸시하고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의 친척들도 주님을 멸시하고 심지어 주님의 어머니와 가족들도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느냐. 예루살렘 교회 죽도록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땅끝에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은 죽어서 그냥 시체가 된 줄 알고 밖에다 그냥 집어던질 만큼 그렇게 환란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도 그래도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박해가 환란이 핍박이 있어도 결국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심판받아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그런 거 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박해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합시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녹록치 않은 일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합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님께 대해서 좌절하거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내일부터 보게 될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황에 행동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조금 더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선한 일을 다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정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붙들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주님의 일만이 아니라 세상 일들도 마찬가지여서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해 주어도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은 때들도 참 많이 있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선대하게 해도 선을 행하며 잘 대해주어도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때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지는 대가, 주어지는 평가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인정하시고 세워주실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